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같은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얘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무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긍정을 담는 도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 믿음은 절대 긍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긍정의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앞부분에 믿음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원어로 휘포스타시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 진문서같이 확실한 것, 본체, 실체,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진문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꿈꾸고 바라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백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될 걸 믿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으로 그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뭐 아브라함만 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이규성 장로님은 나이가 52살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부부가 검진을 해봤는데 아내 되신 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편 되신 분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남편이 몇십 년 동안 용접하는 일을 했는데 몸이 약해져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제가 17년 만에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용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도 하니까 우리도 기도하자. 둘이 같이 부인 선옥선 집사와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1년 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3년 만에 바른 것들의 실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은 이처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믿고 의지하고 꿈꾸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언어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오늘을 바라보지 않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품고 나갈 때 현재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현재 나의 모습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 마음 자세가 이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어져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에 바라보이는 것을 보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을 바라볼 때 매일 낙심했을 것입니다. 75세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85세, 9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절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꿈꾸는 소년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자기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형들이 그에게 절한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선포했습니다.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그를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너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됐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뼈가 부스러지게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좀 자리를 잡고 안정되어서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되었는데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는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었는데 그것에도 또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꾸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교도소장이 그를 인정해갖고 그에게 열쇠를 맡기고 감옥을 다 돌보게 했습니다. 마침내 13년이 지나고 나서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꿈을 꾼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는 높은 위치로 그가 올라가게 되었는데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난 다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루아침에 그가 높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꿈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거룩한 꿈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당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꿈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달려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때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라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이미 이루어질 걸 믿고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2절로 4절에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람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윤하여 왔음이라 말씀합니다. 이 꿈이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준비하는 모든 성전축 재료를 가지고 7년 동안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미래의 언어이기 때문에 미래를 지금 우리가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를 그 꿈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 꿈꾸는 이 믿음, 이 긍정의 마음의 자료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국권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긍정적인 생각, 파지티브 띵킹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 말씀의 선 믿음이 긍정적인 신앙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보면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말씀에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인 이 말씀의 국권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로 말씀합니다.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생겨나고 왜 어려움이 생겨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우리의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자료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 막 갑자기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부여잡고 말씀 붙잡고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염려, 그 짓고 짓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죄사함의 능력을 가져오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드린 피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고 나서 본인의 수치를 다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그들 본 앞에서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해 재산을 같은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은 농사물의 수확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위의 제사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속죄를 위한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짐승이 희생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부터 지켜주고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어린 양들입니다. 어린 양들이 피를 흘려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마가 문 좌우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게까지 첫 태생 첫 번째 아들과 짐승의 첫 번째 수컷의 새끼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었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온 애굽에서 통곡 소리가 온 나라를 진동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로부터 자기 큰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그 백성의 한 사람 한 사람 집에 있는 첫 번째 태생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본 요한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혜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혜 능력이 임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와 결박이 풀어져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죄와 나쁜 습관, 성격에 발목에 잡혀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 죄에 갇혀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중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가장 심각한 중독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고로 죽는 1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이요. 두 번째가 음주운전을 통해서 희생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술에 만취했어도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요즘 막 독보 수준으로 퍼져나가는 마약 중독, 음란물 중독, 동성애 중독, 게임 중독 등등 이 중독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사람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점점 더 파멸의 길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의 배후에 아까 원수마이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예수의 피가 이 모든 결박을 철회하고 악한 세력을 물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중독을 다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성격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나 자유받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우리 마음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약속의 말씀에 꿇이 서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위대한 하나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인 그 큰 기업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창업자 하랜드 데이빗 샌더스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1890년 미국 인디애나 헨리빌에서 이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6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부터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됐습니다. 요리를 포함한 모든 집안일이 그의 몫이었고 10살 때는 하루 14시간씩 농장에 나가서 혹독하게 그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에 4달러를 받으면서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야심하시지 12살이 될 때 재혼하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애들을 돌보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됐습니다. 그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보험에 파는도 해보고 철도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타이어 영업사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기를 하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도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데 그가 음식 잘하는 재주가 있어서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 식당이 샌더스 카페입니다. 금세 맛집으로 유명해져서 그가 1935년에는 켄터키 주사로부터 주지사 루비 라푼으로부터 명예적인 호칭을 받았는데 커널 샌더스 그 켄터키 대령이라고 하는 켄터키 커널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만의 독특한 요리법을 개발해냈는데 그 당시 이 치킨을 프라이팬에다가 튀겼는데 압력밥솥에서 넣어가지고 11가지 조미료를 섞어서 튀겨서 아주 맛있는 치킨을 내놓으니까 이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인근과 채소 몰려와서 치킨을 사 먹었습니다. 점심때가 돼가지고 조금 배가 고프시죠? 네. 그런데 한참 사업이 잘 되다가 그 근처에 55년도에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손님이 급감하고 또 가게에 불이 나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남은 재산이라고는 사회보장금으로 정부에서 준 105달러와 낡은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충격으로 그는 삶을 포기하고 죽을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찬송을 들었습니다. 너근시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을 들은 순간 정신이 버뜩 났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믿음으로 회복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살겠다는 마음으로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고 나서 이젠 내가 새롭게 팔로를 열어가야 되겠다. 이 치킨을 갖고 구워 팔면 한계가 있으니까 치킨 만드는 법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내가 로열티를 받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트럭을 몰고 이 치킨 파는 집 가게가 보이면 문득 들어가서 주인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만들었는데 잡숴보시고 이 치킨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팔 때마다 나한테 로열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아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시라고. 왜 영감님이 와서 귀찮게 하냐고. 65세 난 영감님이 낡은 트럭을 몰고 와서 치킨을 팔면 로열티를 내라 그러니까 어떤 가게 주인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가 꿈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절대 경쟁의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데 가게를 부터 몇 가게를 문을 두드렸느냐? 1009개. 1008번째 거절당하고 마지막 1009번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피트 하먼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로열티를 사기로 내고 그 조리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닭다리 하나 팔면 4센트 받는 걸로 계약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소문나서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1964년도 존 브라운 주니어와 잭 머시라고 하는 투자자가 와서 이 KFC를 미국 전역에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킬 테니까 그 모든 그 사업을 자기들에게 다 넘겨달라 그랬습니다. 70살이 넘는 나이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샌더스는 KFC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수익금으로 커넬 할랜드 샌더스 자선협회를 만들어서 장학회와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0세가 넘은 그 나이에 빈털터리가 됐어도 그는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갖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연이은 실패였지만 실패 뒤에 다가올 그는 성공을 바라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위대한 사람으로 미국 역사 가운데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결정을 내린 것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믿음으로 행진했던 날마다의 삶이 인생의 정상의 날이고 축복이었다. 할렐루야.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다가와도 꿈과 믿음을 갖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물러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 후에 축복이 다오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샌더스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된 축복의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빗대고 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 지키리 We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절대 근대의 믿음을 갖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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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다가와도 참고 견디며 절대 긍정의 마음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